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비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곳으로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참으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영혼이 강건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주여하오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로부터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의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은혜의 복음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그러한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다룰 터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보시면은 2절에서 3절로 넘어올 때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절 사이에 관련이 어떤 것인가 먼저 해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절의 내용이 2절에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거기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을 다시 풀이하자면은 내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에서는 비밀을 알게 된 사실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의 청지기가 된 사건과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건을 이미 들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이 3절 그리고 4절. 제가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오늘은 이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에서는 단순하게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랬는데 4절에 가니까 거기다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계시로 알게 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는 여기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내용입니다.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가운데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군 일을 할 때에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밀로 그러한 것들은 처리를 합니다. 또는 공개될 경우에는 도무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비밀에 붙여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알고 모든 국민들, 대다수의 전체 국민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비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인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에 대한 비밀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사역과 관련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사역과 관련된 비밀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취와 관련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활동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어 왔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여러 곳을 가보면은 이러한 의미의 말을 자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니까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활동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왔다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면서 진행되어 나왔던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슨 진행이 되어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일을 외부에 알리시지 않고 혼자 조용하게 진행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비밀이 영구한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말을 쓴 것은 이제는 드러난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난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만인에게 공포되고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역사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출현시켰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드디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랬는데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이 때가 차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진행시켜 왔었는데 드디어 온 세상 만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경륜할 때 그 경륜은 이 청지기, 관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경률이라는 이 헬라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활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활동해온 그 비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이었는데 이제 공개할 시간이 되었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성취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구속이 성취되는 이 비밀이 성취되는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놀라운 충격적인 진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충격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충격적인 진리인 줄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도 사도 바울에게 있으면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 여러분은 그 충격을 이해할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되고 사도 바울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출현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그들은 일단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세상은 종결이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끝에 메시아가 와서 그들 모두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차원의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그러나 그들은 열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바울의 충격. 여러분,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충격보다 더한 충격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전율을 느꼈을 것이고 가장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예수는 유대 종교의 이단자로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는 유대 종교의 이단자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은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고 그를 추종하던 스데반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도 부족해가지고 친히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그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과 메시아의 그 기대감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충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조금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다메섹에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약성에서 그토록 오리라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율적인 사건이고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없을 굉장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이 다 조각 맞추어지는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성육신 말을 할 때는요. 거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알려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드디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로 종말에 나타나 구속을 완성짓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다메섹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가 성육신에 대해서 경탄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인 구속의 성취가 거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여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의 핵심인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 모르고 있어요. 인류가 유일하게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경이롭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경이롭고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온통 사로잡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관심 기울이기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는 그것을 믿었고 인생을 거기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거기 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난 다음에 혹시나 아니면은 발을 빼야지 하면서 다른 데 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이고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비밀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담고 있는 말은 대단히 깊습니다. 사절에서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이 의미도 대단히 깊습니다. 이 전 세계 역사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서 알게 되었는가? 다른 사도들에게 전수받아서 알게 되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다가 알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곧 계시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말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좀 더 좁혀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계시로 알게 된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아 했을 때 이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또는 요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계시받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계시가 없이는 성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지은 내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철학을 따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문학적인 생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후세에 우리들에게 보존시켜서 읽게 했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그 사람의 구시대적인 이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계시가 아니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여러분 여기서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계시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개인의 저작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계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이 지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내용은 계시로 주어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서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도바울과 같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가 즉시 이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뭐 신비스러운 무엇을 봤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더 알기 전에 딱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기를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또 성경이 없는 새로운 어떤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계시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이미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몰몬경은 거짓이에요. 그건 사단의 저작입니다. 여러분, 몰몬경이라는 게 추가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저작이고 사단의 그런 저작인 것입니다. 계시는 오직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어졌고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 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자유적인 경향을 가진 학자들은 이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분 영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에 어떤 부분은 영감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영감되어 있지 않다. 어떤 부분은 계시고 어떤 부분은 계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계시로 기록된 그런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계시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 바울의 이런 기록들을 계시의 기록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적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해한 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모릅니까? 읽지 않기 때문이지요.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묵상하고 읽으면은 분명히 바울이 깨달은 이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을 옆으로 제쳐두고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파야지 거기서 구원의 샘물을 기를 수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은요.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러면 따분하지 않아요. 이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따분한 것이죠. 오늘날 구원을 추구하는 청년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독교 안에 있는 청년들이 오늘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건 댄스합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파야 되죠. 그 젊은 나이에. 나이가 좀 더 들면요. 팔려고 잘 안 들어옵니다. 그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젊음을.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저 가사도 비성경적인 그런 노래들을 하면서 도취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는데, 그들이 진정 사도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원한다면 춤추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기록된 이 계시의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길을 벗어나서 구원과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이든지, 신유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실천적인 사회활동 경향이 있는 사람든지 간에 성경을 옆으로 제껴놓으면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고 철저하게 성경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연구합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듣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읽고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야 돼. 비늘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비밀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렇게 읽어가지고 조명을 받았다면은 그 놀라운 비밀을 환히 여러분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의 모든 것임을 깨닫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은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되었는가? 계시로 알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 계시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도 알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감추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방인들은 더 말할 필요 없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들이 다룬 이 진리. 기독교가 얼마나 쉽게 옆으로 빗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치유다, 신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의 갈림길도 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인류의 유일한 소망,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그에게 유일한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인생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구속의 그 활동을 비밀로 지켜오시다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만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활동사역이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이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벅찬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드러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